새벽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께서 복음과 확신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이제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부분이 확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에서 오는 열매라는 표현이 굉장히 깊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순종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순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오는 열매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지 모르고 사는 사람. 저는 복음 가득한 교회 와서 제가 그세 번째에 속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의 배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은 폭탄 맞은 계기가 있으셨잖아요. 저는 불신자였어요. 완전히 불신자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산병이 심하게 오게 돼서 한계를 느끼게 된 거죠. 과잉 눌림이 한 일주일 정도 계속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사람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게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걸 이해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유튜브를 이제 앞으로 계속 찍을 건데,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어요. 저처럼. 지금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그게 정말 고3, 그 1년 뭐 재수하든 안 하든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일생을 돌아봤을 때. 근데 그 당시 그 나이 또래에는 그게 큰일인 거예요. 정말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너무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각오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저에게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정말 자살 직전에 갔던 사람이 제 친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듣게 됐거든요. 그때는 성경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가 뭔지, 그리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 성경 구절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 전하신 전도사님께서. 영접 기도가 뭔지도 몰랐고 불신자였으니까요. 그냥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너무 믿어진다. 제가 먼저 막 얘기를 했어요. 너무 믿어진다. 나 정말 죄인인 거 너무 인정하고, 사단이 있다는 거 정말 인정하고, 과잉 눌림이 심했으니까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제가 못 이긴다는 걸 일주일 동안 체험했거든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그 사실은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제 믿어졌던 것 같아요. 믿어졌고, 영접 기도는 그냥 그것을 이렇게 확증하는, 네,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나에게 정말 처음부터 생명이었는데, 복음 가득한 교회 오고 당대 세계 복음 왔는데, 그 믿는 자의 삶? 그 기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나를 보니까 가장 안 되는 게 지속이었어요. 지속.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이제 사단이 저한테 속이는 게 지속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저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품적으로 지속이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또 이해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떤 성향은 지속하는 게 정말 죽을 만큼 진짜 힘든 부분인 거예요. 나중에 정말 복음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야 가능한 게 지속인데, 지속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이 공격을 계속 이제 받을 때마다, 맞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항상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은 생명인데, 또 거기에 걸리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또 그게 계속.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 강의를 통해서 로마서 강해를 이제 알게 됐고, 그 책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씀이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게 된 거예요. 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이제 내 부족함, 연약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행하신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게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정말 이해가, 말씀으로 이해가 됐고, 그게 이제 믿어지니까, 제 삶에 그렇게 안 되던 지속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한이 뭐였냐면요. 빨리 장성한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저렇게 못 사는 거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네 하는 그 지적질을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다. 그게 저한테 너무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막 엎드리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 그런 신앙에 유익한 책을 정말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얼마나 크고 너 얼마나 깊은지 모르니까 속았구나. 이게 너무 한이 되고 그 속은,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구나. 어제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요. 요즘에 아동학대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이제 엄마들이 정말 어린아이를, 직장맘이라서 어린아이를 맡겼는데 그 CCTV에 다 잡힌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 진짜 잔인하게 막 정말 이렇게 때리고 막 학대하는 그 모습을 엄마가 이제 나중에 알고 막 진짜 막 울부짖으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그런 뉴스를 봤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너에게 이 구원을 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큰 건데, 그걸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막 두드려 맞는 거를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의 그 부모, 어머님의 그 울부짖음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했어요. 이젠 더 이상 몰라서 속고 싶지 않다는 게 너무 한이 됐고, 그다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신앙에 유익한 신앙서적을 보고, 27강과 12강을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속에 이렇게 많은 구멍들이 메꿔지기 시작했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안에 점점점 제가 더 깊어지고, 더이 기쁨이 어제보다 오늘 더 이렇게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매력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매력이라는 게 이제 사람을 끄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순종함으로 오는 그 확신에 찬 모습이요. 불신 어정어 구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한테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영생 주기로 작정된 그때가 이제 때인 사람한테는 그렇게 확신 있게 사는 모습이 뭔가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저를 돌아봤을 때도, 제가 그 친구에게 고3 때, 그것도 시간 막 아껴야 되는 그 시간에 주일날 교회 가자라는 말에 따라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친구의 평상시의 삶이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 제가 계속 느꼈어요. 시험적이 좋거나 나쁘게 나오거나 그거와 전혀 상관없고, 친구들 막 대학에 붙는 거에 막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항상 평안하고, 이게 제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뭔가 다르다, 뭔가가 있다, 이게 이제 저한테 계속 왔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친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 자리로 저를 초대했을 때그 매력이, 그 친구가 가졌던 그 확신이 저를 이렇게 이끄는 것 같아요. 연초에 목사님께서 이제는 복음이 말로 아니라 삶으로 이제 증언해야 된다는 말이, 이런 것을 좀 말하는 게 아닌가. 우리한테는 예수와 그리스도란 너무 확실한 복음이 있는데, 이제는 이 복음을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내므로 주위의 사람들 이 복음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복음을 더, 저도 그렇고요, 알아가서 더 살아내므로, 네, 이 복음의 향기가 뿜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PPT 띄워주셔도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서 사랑으로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왜 이렇게 제목으로 정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본문은요, 다음 장 로마서 4장에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4장은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로 들었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은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교회에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받은 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그 지체에게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이제 증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왕 중에서도 다윗 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면 더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때그 마음이 본인도 유대인이잖아요. 여기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사도 바울 자체도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유대인을 봤을 때 바울의 심정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끊어지더라도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 들려지길 원한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유대인 이분들을 복음으로 너무 섬기고 싶고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점점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인 이 교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더 알게 할까? 그걸 놓고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이렇게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막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고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요. 그 인용했던 구약의 본문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람이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이 딱 나왔는데 이제 제가 워낙 성경에 아직 잘 알지 못해서 이 흐름 어떤 흐름 속에서 창세기 15장을 말했는지를 좀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이전에 맨 처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고 그래서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를 자녀처럼 이렇게 의지하면서 조카를 데리고 그 말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루세 한인들과 아브람 한인들의 갈등이 생기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이렇게 보여요. 그때 이제 룻을 가장 좋은 땅으로 이렇게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신 말씀이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건데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성경 구약에 보면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거의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랑 연관이 되는 거를 이제 제가 좀 보게 됐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죽잖아요. 영원히 살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지만 중년 인생인데 어떻게 영원히 네 자손에게 주는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아주 많아지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런 배경 후에 이제 룻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 한산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말씀을 드려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제 룻도 보냈기 때문에 내 하인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앞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근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하인을 통해서 제 상속자가 오는 겁니까? 제 자손이 그렇게 이렇게 티끌처럼 그렇게 많아지는 겁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자식을 줄 건데 그 자식은 자녀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메시아 관점을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아까는 티끌처럼 많아질 거라는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을 밖에 딱 데리고 나가시면서 시각적인 효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밤하늘에 그 많은 벌들을 딱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너의 자손이 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고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씨를 주실 건데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이 땅을 영원히 상속하는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 씨는 내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주실 거구나 하고 그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네,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게 어떤 일을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율법은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는데요. 할례를 의미해요. 뭔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다. 일하는 사람이 삯을 받는 거는 일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당연히 주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의롭다하심으로 여김을 받게 된건 우리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지 아니한 상과 경건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 자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그 하나를 보시고 아브라함도 앞으로 수천 년 뒤에 아무튼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자기 씨로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행한 뭐 하나님께 자랑할 게 뭐가 다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 저희 힘으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걸요. 그렇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네, 이제 제가 결론을 좀 빨리 맺겠습니다. 결론인데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제목을 믿음에서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경건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제는 사랑에까지 자라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세봉 사모님께서 엘살바도르에 가 계셔서 정말 귀하게 한국 피니셔와 엘살바도르 피니셔가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정말 이제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이 울어서 너무 죄송했는데 그렇게 울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미안함이었어요. 그 엘살바도르의 그 피니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코로나 이후에 피니셔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섬기는 분들이 다 이렇게 청년이나 이제 막 결혼하신 되게 나이가 어린 사역자 분들이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뭔가 이렇게 리더가 되면 뭔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것 같고 다 이렇게 뭔가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희들도 다 있었잖아요. 근데 리더가 된다는 건 이렇게 뭔가 자랑하거나 뭔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정말 낮은 몸으로 오신 것처럼 가장 섬기는 자, 가장 낮은 자로 이렇게 돕는 자의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저희들이 엘살의 피니셔 사역을 할때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안 보여졌구나 하는 그 안타까움. 근데 그안 보여지게 했던 장본인이 이제 저였던 거예요. 한국에 있는 피니셔 있는 그한명한 명의 지체들을 정말 사랑했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그 사랑으로 했을 때 어머 아닌 거예요. 그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막 저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막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왜 저래 이러고 사랑으로 섬겨내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막 이렇게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달이 안 됐구나. 이게 정말 너무 회개가 되고,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너무 회개가 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엘살 사역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청년들한테는 이제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깊은 것들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각국에 있는 사모님들하고는 한 집에서 한달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니고요. 각국의 사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한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저희에게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은 사랑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였어요. 정말 이렇게 너무 사역에 바빠서 이렇게 남편 목사님은 막 바쁘시잖아요. 그막 사역하시느라 바쁘시니까 가정일도 돌봐야 되지, 교회도 돌봐야 되지. 그러니까 더막 이게 부딪히시고 또 남편처럼 사역을 못 하니까 자기는 막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사모님들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소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니셔 사역을 보면서 아, 내가 할수 있는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이 있구나라는 부분이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셨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공감이 되니까 너무 아닌 지체도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계시될 수 있는 계시가 되는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지체가 있는데 사모님들이 그거를 사랑으로 다 풍어내시는 거예요. 그 지체가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도록 계속 사랑으로 안아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지체가 나중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서 또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번에 사경회를 통해서 그때 그 복음이 깊이 계시된 사모님이 변함없이 저희와 연락 한번 하지 않지만 변함없이 그 나라를 이렇게 살리고 있는 모습을 볼때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으로 전달됐을 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요즘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많이 돌아보게 하세요.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제가 메시지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메시지를 잘하고 신학적인 지식을 아무리 말을 하고 성경의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더라도 네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지체를 바울처럼요 그 유대인인 그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과 같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지체에게 또 지식으로 들리고 그 삶에 변화를 줄 만큼 강력한 복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사랑이 있는데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묵상할 때마다 나한테는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보여주셨잖아요. 이 사랑의 성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을 통해서 경건하지 못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면 알수록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인 다른 지체를 그리고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계속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주실 게 너무 믿어지고요. 주실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한명한명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을 너무 확신하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내가 그 얼마나 큰그 사랑을 받은 자인지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로 지체를 섬기고, 들려지도록 수종 들며 사랑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